조금 앞에 볼까요? 사도행전 12장 23절 보시면은 12장 23절에 보면은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12장에 나오는 헤롯 왕이 이 가장 먼저 이 사도들을 죽이기 시작했던 자였습니다. 예, 뭐 야고보부터 죽이기 시작해서 이제 베드로도 잡으려고 하고 그렇게 했죠. 이 자가 지금 이 헤롯이 그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파라는 이 아그리파 왕은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 즉 헤롯 아그리파 2세를 말합니다. 아그리파 2세 혼자 오지 않았지요. 누구랑 같이 왔다 합니까? 버니게랑 같이 왔다고 합니다. 이 버니게 이름은 율리아입니다. 율리아 버니게인데 이는 한 살 터울 여동생이었습니다. 이 베스토 총독 그 전임 총독이 벨릭스였죠. 이 벨릭스 총독의 아내 드루실라, 이 드루실라의 언니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이 한 살 터울인 이 남매 아그리파 2세와 이 버니게가 이 근친상간 관계라는 이 루머가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료들을 살펴보면은 단순히 루머가 아니라 이 실제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 그 가진 성경이 우리 교회에 이 회독하라고 있는 이 성경 중에 이 주석 큰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주석이 잘 달려 있어요. 밑에 보면은 버니게에 달려 있는 주석이 이 아그리파 왕의 누이 동생이자 아내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예, 그런데 우리가 이거 말고 또 다른 종류 성경 있죠. 갈색 표지 성경도 있을 텐데요. 여기 우리 교회에 놔둔 그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 성경에도 주석들이 실려 있긴 한데 그 성경이나 이 성경이나 특징들이 이 주석이 상당히 그 보수적인 주석을 실어놨어요. 보수적인 것 중에서도 엄청 저 끝에 보수적인 주석을 달아놓으니까 이 실제로는 루머였지만 확실한 사실은 아니지만 이렇게 아그리파 왕에 대한 분노심이 가득 찬 이 주석 학자들의 분노를 달아나가지고 아예 누이 동생이자 아내임 이렇게 실어놨는데 실제 이 공식적인 아내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루머가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당시에 이렇게 대동하고 다니니까 이 얘네들 이 근친상간관계라는 이 루머가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우리 이 검은색 성경의 주석에 달린 것처럼 완전 뭐 공식적인 아내임 이거는 아니었습니다. 이게 이제 근데 주석 학자들이 보기에는 이 뭐 싫은 사람 아닙니까? 이 아그리파 왕 이런 사람 막 되게 보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내사 막 이래갖고 이렇게 탁 해놨는데 실제 이제 우리 성경에는 이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의 관계가 성경이 언급하고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역사적인 사료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그런 걸 보면은 당시에 루머가 파다했다 이 정도였습니다. 이 공식 아내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 서로 근친상간이라는 이 소문이 한 살 차이 여동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친상간이라는 소문이 너무 퍼지니까 나중에 이 길리가이에 이 폴레몬 왕과 재혼하기도 합니다. 첫째 남편은 일찍 죽거든요. 그래서 이 재혼하기도 해요. 그러나 결국 다시 이혼하고 이 아그리파 2세 왕에게 돌아옵니다. 여튼 이 남매가 지금 신임 총독 베스토에게 무난 인사를 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며칠을 묵게 되면서 이야기를 나눈다 이 바울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지요. 아그리파 2세 왕은 뭐 실제로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로마인이고 그랬습니다. 원래 이 분봉왕이라는 것이 그 지방 사람을 왕으로 임명해가지고 이 식민지 통치를 좀 원활하게 반감 없이 충돌 없이 하고자 함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문화 잘 이해하고 있었죠. 이 아그리파 왕은 베스토는 이 때문에 바울 이야기를 꺼내서 뭔가 좀 좋은 이야기 들을 수 있을까 했습니다. 베스토 이 남매에게 이제까지 사건의 경위 쭉 설명해 줍니다. 18절쯤에 이르면은 실제 베스토의 판단이 다시 한번 드러나죠. 내가 짐작했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라고 합니다. 19절을 보니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로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여기서 실제 이 베스토 총독의 진심이 다 드러납니다. 베스토는 바울에 대해서 어떤 죄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실체를 살펴보려 했지만 정작 드러난 것은 유대인들의 종교에 관한 문제에 불과했다라고 하죠. 유대인들은 예수가 죽었다고 주장하고 바울은 그들이 죽었다고 주장한 예수가 살아있다라고 주장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이 베스도가 파악한 문제의 실체는 이거였죠. 그러니까 아, 이 유대인들이라는 작자는 바울을 고발했던 자들은 예수가 죽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고, 이 바울은 예수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보았습니다. 우리 둘이서 충돌해서 나한테 나왔다라고 파악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핵심도 바로 이 부분이죠. 부활신앙. 역사적인 예수를 누가 부정합니까?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뭐 예수를 부정하지 않죠. 다 인정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인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에 대한 고백입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사실에 관한 믿음. 이런 것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뭐그 세상 상식입니다. 신자가 신자 되는 것. 그것은 바로 그 예수가 지금도 살아 계신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의 재판에 있어서도 중심적인 이슈가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20절과 21절에서는 지난 시간의 장면에서 설명되지 않았던 내용이 나옵니다. 베스도 총독의 입장에서 진술된 것인데요. 자기는 이 바울이 무죄라고 생각해서 풀어주려는데 마치 바울이 계속 구류 상태로 남아있기 원했다라는 식으로 말합니다. 이는 바울이 직접적으로 총독에게 호소했다라기보다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을 수는 있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일종의 암묵적인 동의지요. 실제로 자기가 바울에게 풀어주겠다라고 제안했던 적도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이 유대인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너희들 재판 기관인 이 산헤드린에서 한번 재판 받아보겠냐라고 구슬려 본 것이지요. 자기 자신도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겠다 싶고, 또 바울이 동의만 한다면은 뭐 유대인들이 알아서 이 바울을 처리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겠다 싶었을 것입니다. 이런 속셈 눈치챘으니까 바울이 거부한 것 아닙니까? 아, 나안 가겠다. 실제로 아마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으면 가는 길에 암살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구류 상태로 남아 있으면서 가이사에게 항소했던 것입니다. 베스토는 끝까지 이 비겁한 자기 변명 늘어놓고 있지요. 자신이 진짜 무죄라고 느꼈으면 그게 합당한 조치, 그 판결을 내렸으면 그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게다가 이 로마법이 인정하지도 않는 산헤드린에 보낸다 하니 마니 그런 말을 만다 합니까? 정치적인 술수라는 것입니다. 무고한 사람을 그저 동의만 하면은 내어줘 버리겠다는. 그리고는 마치 바울이 지켜주기를 간절히 호소했던 것처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의 경위를 들은 아그리빠 2세는 바울을 직접 만나보기 원합니다. 베스토 총독은 다음날에 자리 한번 마련해 보겠다라고 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그리빠 2세와 그 여동생 버니게가 바울을 직접 심문하기 위해서 나옵니다. 23절에 보니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라고 합니다. 그 우습지요. 정말 참그 위엄이라는 것이 자기가 갖춘다고 갖춰지는 것입니까? 뭐 하여튼 뭐 자기가 최대한 할수 있는 한 밑에 부하들 막 천부장 거느리고 막 이렇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상황 자체가 그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실제로 재판장에 서야 할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아그리빠 2세와 버니게 같은 이 천인공노할자들 아닙니까? 근친상간을 일삼고 막이 사람 저 사람과 정략 결혼하고 민족을 배반하고 권력에 아부하고. 그런데 정작 이들이 바울의 사건을 들어보고자 그이 자리에 앉습니다. 바울을 불러냅니다. 이것이 세상 권력의 속성입니다. 자리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 재판장 자리에 앉았다고 그가 진정 재판장인 것도 아니고요. 피고인이 됐다 해서 정말 피고인인 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날에는 반드시 이러한 무질서함이 바로 잡히고, 그가 재판장에 앉으실 때에는 반드시 이러한 세상의 모든 모순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 우습지요. 그 가장 천박하고 이 위엄과는 거리가 먼 자들이 지금 위엄을 갖추고 나타납니다. 바울은 죄인처럼 오히려 끌려 나왔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자들에게 다시 한번 베스도 총독은 사건의 경위를 간략히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자기 결론을 말하지요. 25절에 따르면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진실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진실이 실현되었습니까? 이것은 뭐라 말합니까?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베스도는 끝까지 이 바울이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에 뭐 내가 이거 무죄 선고를 할수 없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은 진실에 입각해서 판결을 했는데 바울이 이상해서 이 네로 황제에게 상소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뭐 우리 다 보니까 알잖아요. 지난 수요일에 살펴보았듯이 유대인의 의결 기구 이 산헤드린이 로마법에 의해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진짜 망한 나라 돈과 같았습니다. 그제 그 추일서정이라는 시 언급했죠. 그 낙엽은 폴란드 망명지 정부의 지폐. 정말로 이 산헤드린은 낙엽과 같은 이 망한 나라의 돈과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로마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총독 베스도는 바울을 산헤드린에 보내려고 은근슬쩍이 떠보지 않았습니까? 너 한번 거기 가서 한번 재판 받아 보겠습니까? 그때의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기로 결정한 것이죠. 베스도 총독이 정말 진리 편에 섰고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었다면 애당초에 그런 제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뒤에 있는 음모와 그에 관련된 자들, 그 암살 계획을 꾸몄던 자들 일벌백계 했어야 옳습니다. 로마가 그 정도 힘이 있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무고한 죄인에 대한 암살 음모 충분히 수사하고 밝혀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요. 나중에 바울이 변명하지요. 그러니 베스도 총독이 뭐라 합니까? 26장 24절 보면은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부활을 언급하니 베스도 총독 역시 못 견딘 겁니다. 야,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다시 돌아와서 이 26절과 27절을 보면은 베스도 총독이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에게 바울을 보여준 이유가 나옵니다. 실제적인 죄목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황제에게 어떤 죄목으로 상소해야 할지 상의하기 위함이었지요. 지금 바울이 이제 항소를 했으니까 로마에 있는 황제 네로에게 보내야 하는데 죄목이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상고 제목, 뇌물이면 뇌물, 뭐 반란이면 반란, 뭐 사기면 사기. 그게 없으니까 충고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마지막 27절을 보니까 이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무리하다라는 말은요, 합당하지 못하다, 몰상식하다라는 뜻입니다. 어찌어찌 해가지고 지금 바울이 상소하게 됐는데 죄목을 못 전하고 있는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지요. 실제로 죄가 없으니 그런 겁니다. 바울이 죄가 없으니 죄목이 없는 거지. 그러니 지금 아그리파 왕과 이 총독 베스도는 무죄한 자의 죄목을 꾸미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앞에 마귀의 행동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고 공평하시다는 고백은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세상에서 성취되는 고백이 아닙니다. 시편의 시인들이 고백하고 이 잠언과 전도서의 전도자가 고백하듯이 이 세상에서는 악인이 편히 잠들고 의인이 고통받는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부자는 부자인 채로 자자소손 편한 삶을 누리고 의인은 억울하게 죽는 일들이 계속됩니다. 이런 일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공평하시고 정의롭다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니까 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인생 몇십 년 잠깐이지만 그 이후의 삶은 영원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삶입니다. 그 영원의 삶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 공평하시다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일단 하나님 죽은 자를 모두 다시 다 깨우세요. 신자든 불신자든 모두 깨우고 보십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판단하십니다. 그 판단의 순간에 이 예수께서 신자들의 변호인이 되십니다. 베스도와 아그리파 왕처럼 무고한 자에 대한 죄목을 꾸미는 자들, 이다 마귀의 행실입니다.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죄목을 이미 꾸며놓았지만요,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그 모든 죄를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의 목전에서 이런 부당한 일들이 벌어질 때에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하늘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무슨 말입니까? 오히려 26장 끝에 가면은 바울이 전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총독과 그 아그리파 왕에게 전도합니다. 이 자기를 재판하는 이들한테 전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생깁니다. 눈앞에 억울한 일, 눈앞에 음모에 내 마음이 어지럽혀지기보다는 더큰 일,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고 내한테 있는 권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마음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당하는 어떤 일, 그것이 뭐 좋은 일이든 뭐 슬픈 일이든 억울한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을 기회 삼아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내기 원합니다. 원래 이 재판이라는 것이 자기 무고함을 변호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그리스도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변호하다가 마지막에는 결국 그리스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직 우리가 변호해야 할 것,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뿐임을 잘 알았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도 바울과 같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심지어 뭐 억울하거나 분한 순간까지도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만을 생각하고 이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